제87편 유령 예찬 집단. 유령 예찬 집단은 불운의 위험을 상쇄시키는 수단으로서 진화됐으며, 이런 원시 종교 행사는 불운에 대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초기 종교 가운데 아무것도 신격을 인식함 또는 초인을 공경함과는 별로 상관없었으며, 그 체례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는데 유령을 피하거나 쫓아버리거나 억압하도록 고안됐다. 유령 예찬 집단은 재난 대비에 불과했으며, 더 높은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와는 전혀 상관없었다. 사람은 유령 예찬 집단과 오랫동안 쓰라린 투쟁을 해왔다. 인간 역사에서 인간이 유령 영에 대한 두려움에 비굴하게 노예가 됐던 이 모습보다 더 불쌍하게 되도록 예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바로 이 두려움이 태동되면서 인류는 종교적으로 진화하는 오르막길에 발을 내딛었다. 인간의 상상력이 자아라는 해안선에서 떠났고 참된 신격 곧 참된 하나님 개념에 도달할 때까지 닻을 내릴 곳을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다. 1. 유령을 두려워함. 죽음이란 또 하나의 유령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다. 고대인은 죽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즉 새로운 유령과 투쟁하게 되는 불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유령이 죽음의 현장에서 떠나 죽은 자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설득하려고 늘 안달했다. 죽는 순간에 유령이 밖으로 나올 때부터 불분명하고 원시적인 모조 하늘나라 개념인 유령의 고향 나라로 나중에 떠나기까지 사이의 과도기에 있으리라고 가정되는 유령을 가장 두려워했다. 니게이는 비록 유령에게 초자연적 힘이 있다고 믿기는 했어도 초자연적 지성을 갖는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유령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속임수와 술책을 실행했으며, 겉으로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심지어 전지한 신격도 어느 정도 속일 수 있다는 희망을 문명화된 사람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원시인은 질병을 두려워했는데 질병이 죽음의 전조인 경우를 종종 목격했기 때문이다. 부족 주술사가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대개 가족이 기거하는 오두막으로부터 환자를 옮겨서 격리된 채 죽을 수 있도록 더 작은 오두막이나 야외에 버려뒀다. 사망자가 발생한 집은 대개 파괴됐으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멀리했고, 초기 인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지를 짓지 못했다. 또한 이것은 영구적인 마을과 도시를 세우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다. 니게이는 자기 씨족 가운데 누가 죽으면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했으며, 시체 근처에서 잠들면 자신도 죽을까 두려워했다. 시체로부터 전염되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을 구체화시켰고, 모든 민족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을 정화시키도록 고안된 복잡한 정결 예식을 한때 채택했었다. 고대인은 시체에 빛을 비춰야 한다고 믿었으며, 시체를 결코 어두운 곳에 방치해두려고 하지 않았다. 20세기에도 시체 안치실에 여전히 촛불을 켜두고 사람들이 시체를 지킨다. 소위 문명화된 사람도 생활 철학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전면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유령을 속이려고 한다. 죽은 자의 오두막이 부서지지 않으면 문을 통하지 않고 벽에 구멍을 만들어서 시체를 운반했다. 이 방책은 유령이 혼동하도록, 머물지 못하도록,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조객은 장례식에서 돌아올 때 그 유령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다른 길을 이용했다. 유령이 무덤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 기타 여러 술책이 실행됐다. 유령을 속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애국하는 관습은 유족을 변장시키려고, 나중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함으로써 그 유령을 달래보려고 고안됐다. 2. 유령 달래기. 종교에서 유령을 진정시키는 소극적 강령은 영에게 강요하거나 간청하는 적극적 강령보다 훨씬 앞섰다. 인간의 첫 경배 행위는 방어하는 현상이었고, 공경하는 현상이 아니었다.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 드는 것을 현대인이 현명하게 여기는 것처럼, 니게이는 유령이 일으키는 불운에 대비하여 보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보장받으려는 노력이 유령 예찬 집단의 기법과 제례식을 제정했다. 유령의 큰 욕구를 신속히 가라앉힘으로써 죽은 자의 나라로 조용히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한때 지배적이었다. 그 유령을 진정시키는 제례식을 치르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태만한 행동이나 오류든지 유령이 유령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지연시킨다고 여겼다. 이런 것이 유령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믿었으며, 화난 유령이 재난이나 불운이나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장례 예배는 유령이 된 혼으로 하여금 미래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도록 설득하려는 사람의 노력에서 생겨났고, 장례식 설교는 원래 새로운 그 유령이 어떻게 거기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려고 고안됐다. 유령의 여행을 위하여 양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이런 물건을 무덤 속이나 무덤 근처에 놔뒀다. 미개인은 유령을 달래기까지 곧 무덤 근처에서 멀리 떠나보내기까지 3일 내지 1년이 걸린다고 믿었다. 에스키모인은 혼이 시체 주변에서 3일 동안 머문다고 여전히 믿는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유령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게 하려고 침묵하거나 애곡했다. 고행은 곧 상처내기는 일반적인 애곡 행태였다. 먼저 깨달은 여러 선생이 이런 행위를 없애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금식을 비롯한 기타 형태의 자아 부정이 유령을 즐겁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자의 나라로 실제로 떠나기 전까지 근처에 숨어있는 과도기에 유령은 산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했다. 일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주 애곡하는 것은 문명의 발전의 큰 장애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매년 여러 조, 심지어 여러 달이 정말로 입이 생산적이고 쓸데없는 애곡에 소모됐다. 장례식 행사를 위하여 전문으로 애곡하는 자들이 고용됐다는 사실은 그 애곡이 재래적이었고 슬픔의 징표가 아니었음을 설명한다. 현대인은 죽은 자에 대한 존경심과 사별 때문에 애곡하기도 하지만 고대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실 그 이름이 언어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이름은 금기가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는 빈번하게 약화됐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이름 또는 날과 같은 상징적인 말과 비유적 표현이 늘어나게 만들었다. 고대인은 유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너무 안달한 나머지 그 유령이 살아있을 동안에 바랬을 만한 모든 것을 그 값으로 바쳤다. 유령이 아내와 종을 원한다고 여겼으며 어떤 부자 미개인은 자기가 죽을 때 한 명 이상의 노예 아내를 산채로 매장하도록 요구했다. 나중에는 과부가 남편 무덤에서 자살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아이가 죽으면 어른 유령이 자녀 유령과 동행하면서 보살피도록 어머니나 숙모나 할머니가 목 졸려 죽임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렇게 자살하는 자는 되게 자발적이었으며 정말로 그들이 관습을 위반하고 살았다면 원시인 인생에서 누렸던 얼마 안 되는 그런 즐거움마저 유령이 복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박탈했을 것이다. 족장이 죽으면 여러 신하를 딸려보내는 것이 관습이었으며 주인이 죽으면 그 노예들을 죽여서 유령 나라에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려고 했다. 보르네 오이는 여전히 안내원 반려자를 지명하고 있으며 노예 한 사람을 죽여서 죽은 주인과 함께 유령 여행에 동반하게 한다. 살인당한 유령은 자기를 죽인 자의 유령을 노예로 삼고 싶어 한다고 믿었으며 이런 관념이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사냥을 하도록 만들었다. 유령이 음식 냄새를 즐겼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장례식 잔치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한때 보편적이었다. 음식 먹기 전 기도에 해당하는 원시적 방법은 영을 달래는 목적으로 마술적 문구를 중얼거리면서 음식 한 조각을 불에 던지는 것이었다. 죽은 자들은 살아있을 때 지녔던 도구와 무기의 유령을 이용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물건을 깨뜨리면 그것을 죽이는 것이었고 유령 나라에서 봉사하기 위해 떠나가도록 그 유령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다. 또한 재물을 태우거나 묻음으로써 희생재물이 되게 했다. 고대에는 장례식의 낭비가 심했다. 후대의 종족들은 종이로 모형을 만들어서 죽은 자를 위한 희생재물을 바칠 때 실제 물건이나 사람 대신 그림으로 바꿔지기 했다. 재물을 땅에 묻거나 태우는 것을 친족 상속이 대체했을 때 문명이 크게 진보했다. 이로코의 인디언은 장례식 낭비를 많이 개선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재산의 보존함으로 북부지역 홍색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됐다. 현대인은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습이 확고하고 현세적인 많은 재물이 여전히 장례 재례식과 사망 예식에 소모된다. 3. 조상숭배. 유령 예찬 집단이 발전함에 따라서 조상숭배가 필연적으로 발생됐는데 조상숭배가 일반 유령 및 더 높은 영들고 진화하는 신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됐기 때문이다. 초기의 신들은 단순히 칭송받는 고인에 지나지 않았다. 조상숭배는 원래 숭배라기보다 두려워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믿음은 유령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태도를 널리 퍼뜨리는 데 확실히 기여했다. 초기 조상 유령 예찬 집단 사람들은 하품할 때 해로운 유령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양자 삼는 관습은 죽은 후에 그 혼이 평안하게 잘 가도록 누군가 확실히 재물을 바치게 하려는 의도에서 형성됐다. 미개인은 동료의 유령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죽은 후에 자기 유령이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계획하는 데 여가 시간을 투자했다. 대부분의 부족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온갖 유령에 대한 축제를 시행했다. 로마인은 12가지 유령 축제를 열었고 매년 예식을 치렀다. 한 해의 절반 정도를 이런 고대 예찬 집단들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예식에 바쳤다. 어떤 로마 황제는 축제에 몰두하는 날을 한 해의 135일로 줄임으로써 이런 풍습을 개선하려고 했다. 유령 예찬 집단은 계속 진화했다. 유령이 미완성 상태에서 더 높은 국면의 실존으로 옮아간다고 상상하자 그의 찬 집단은 결국 영들을 그리고 심지어 신들을 숭배하기까지 그렇게 발전했다. 그러나 더 진보된 영들에 대한 다양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모든 부족과 종족이 한때 유령을 믿었다. 4. 선한 유령과 악한 유령.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세계 종교의 근원이었으며 유령들은 다 같은 부류라는 옛 믿음을 여러 부족이 오랜 세월 고수했다. 그들은 유령이 즐거울 때 사람에게 행운이 따라오고 유령이 화날 때 불운이 임한다고 가르쳤다. 유령을 두려워하는 예찬 집단이 확장되자 더 고등 유형의 영, 즉 어떤 개인 인간과도 명확하게 동일시되지 않는 영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이들은 유령 나라의 영역에서 진보하여 더 높은 영나라로 졸업한 유령 또는 찬미 받는 유령이었다. 두 종류의 영유령이 있다는 개념은 세계 전역에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보했다. 이런 새로운 이중적 심령술은 부족에서 부족으로 퍼질 필요가 없었으며 세계 전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생됐다. 확장하는 진화 정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 관념의 힘은 그 관념의 실체 또는 정당성이 아니라 그 관념의 생생함과 보편성을 신속하고 단순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 더 나중에 사람의 상상력은 초자연적인 선한 매개체와 악한 매개체라는 개념을 구상했는데 어떤 유령은 선한 영 수준으로 결코 진화하지 못했다. 유령을 두려워하는 초기의 단일 영체계는 점차 이중 영체계로 진화했는데 이 세상 직무를 눈에 보이지 않게 통제한다는 새 개념이었다. 마침내 행운과 불운을 각각 통제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부류 중에서 불운을 가져오는 쪽이 더 활동적이고 많다고 믿었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교리가 마침내 성숙되자 모든 종교 신념에 아주 널리 퍼지고 계속 유지됐다. 이 이원론은 종교 철학에서 큰 진보를 의미했는데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운과 불운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동시에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필사자를 조월하는 존재를 믿게 했기 때문이다. 영은 선한 쪽이나 악한 쪽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가장 원시적인 종교의 단일 영체계에서 초기의 유령들이 철저히 까다롭다고 상상했던 것처럼 이 영들도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사람은 마침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필사자를 조월하는 세력들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종교 진화의 전체 역사와 인간 철학의 확장에서 가장 중대한 진리 발견 가운데 하나였다. 어쨌든 진화 종교는 이중 심령술 개념을 얻기 위하여 심한 대가를 지불했다. 인간의 초기 철학은 하나는 선한 영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 이 두 가지 영만을 가정함으로 영의 불변성과 일시적인 행운의 변덕스러움을 조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운수의 변화무쌍함을 필사자를 조화하는 변함없는 세력이라는 개념과 조화시킬 수 있게 했는데 이런 교리는 그 후로 계속 종교가들이 시공우주 통일성을 깨닫기 힘들게 만들었다. 진화 종교의 신들은 대개 암흑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 모든 것의 비극은 이 관념이 사람의 원시 정신 속에 뿌리내리게 됐을 때 해로운 영 또는 부조화의 영이 어느 세계에도 정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 불행한 상황은 켈리게스차의 반역 이후부터 전개됐고 오직 성령 강림절까지만 지속됐다. 선과 악이 시공우주에서 대등하다는 개념은 심지어 20세기에도 인간 철학에서 매우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 종교 대부분은 유령 예찬 집단이 생겨나던 시절에 이런 없어진 지 오래된 문화적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5. 진보하는 유령 예찬 집단. 원시인은 영과 유령이 거의 무제한의 권리를 가졌으나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봤으며 사람에게는 여러 의무가 있어도 권리는 없다고 영들이 여긴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계속 실패할 때 영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믿었다. 유령이 인간의 관심사에 간섭하지 않는 대가로 계속 헌신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 인류의 일반적 믿음이었고 아주 작은 불운도 유령의 활동 탓으로 돌렸다. 초기 인간은 신들에게 당연히 바쳐야 할 공경을 빠뜨리지나 않을까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알려진 모든 영에게 희생제물을 바친 후에 철저히 안전하게 하려고 알려지지 않은 신들에게 다시 한번 바쳤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유령 예찬 집단 다음에는 더 진보되고 더 복잡한 영유령 예찬 집단 풍습이 생겨났는데 인간의 원시적 상상 속에서 상류의 영들이 진화함에 따라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었다. 종교 예식 절차는 영의 진화와 진보의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확장된 예찬 집단은 초자연 존재들을 믿는 것과 관련하여 실행되는 자유지 기술, 즉 영환경의 자를 조율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산업조직체와 군사조직체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대한 조율이었다. 그리고 결혼이 남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생됐듯이 종교조직체는 고등 영세력과 영적 존재들을 믿는 관념에 반응하여 진화했다. 종교는 우연을 신비라고 착각한 것에 사람이 조율함을 나타낸다. 영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숭배는 불운에 대한 대비책 곧 번영을 보장하는 방책으로서 채택됐다. 미개인은 선한 영은 자기 일을 하면서 인간에게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분 좋도록 해줘야 할 존재는 악한 유령과 악한 영이었다. 따라서 원시 민족들은 호의를 지닌 영보다 심술궂은 유령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다. 인간의 성공에 특히 악한 영의 시기심을 자극한다고 생각했으며 악령의 보복 방법은 인간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흉한 기법으로 되받아치는 것이라고 여겼다. 영회피와 관련이 있는 예찬 집단의 그 국면은 악한 눈의 음모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흉한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전 세계에 퍼졌다. 아름다운 여자는 흉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베일로 가렸으며 나중에는 아름답게 보이기를 열망하는 많은 여자가 이 풍습을 택했다.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두워진 후에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는 일이 드물었고 초기 기도문에는 흉한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청원이 반드시 포함됐다. 코란에는 한정 전체가 흉한과 맛을 부리는 주문에 관계되는 글로 채워져 있으며 유대인은 그것을 온전히 믿었다. 남근 예찬 집단은 모두 흉한에 대항하는 방어책으로서 형성됐다.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주물은 생식기라고 여겼다. 흉한은 태아기 자녀에게 흔적 남기기, 즉 어머니의 영향과 관련된 첫 미신이 생기게 했고 그 예찬 집단은 한때 거의 보편적이었다. 시기심은 인간의 뿌리 깊은 특징이며 따라서 원시는 질투심을 초기 신들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사람은 유령을 속이는 풍습을 한때 가졌으므로 곧 영들도 속이기 시작했다. 영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번창함을 질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 흉하게 치장하고 우리의 성공을 하찮게 말하리라고 했다. 그래서 조기의 겸손은 자아를 낮춤이 아니라 질투하는 영을 물리치고 속이려는 시도였다. 인간의 번창함을 영이 질투하지 못하게 하려고 채택한 방법은 행운을 가져오거나 귀하게 여기는 물건 또는 사람에게 욕을 심하게 퍼붓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 또는 가족에 관해서 칭찬하는 말을 경시하는 관습이 이런 식으로 기원됐으며 결국 예의바른 겸손과 절제와 공손함으로 발전했다. 동일한 동기에 따라서 얼굴을 추하게 보이기가 유행했다. 아름다움은 영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죄 많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했다. 미개인은 추한 이름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 예찬 집단의 이런 특색은 예술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었고 세상을 오랫동안 어둠침침하고 추하게 만들었다. 영 예찬 집단의 지배하에서 인생은 기껏해야 하나의 도박꽃 영에게 통제받은 결과에 불과했다. 영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노력이나 근면이나 재주가 인간의 미래와 아무 상관없었다. 영을 달래기 위한 예식이 무거운 부담을 주었는데 인생을 진저리나게 만들었고 사실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지나면서 여러 인종이 이런 조월 유령에 관한 교리를 개선하려고 애썼지만 어떤 세대도 아직 감히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못하고 있다. 영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검사하려고 예언이나 신의 계시 또는 표적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메시지를 점, 예언, 마술, 괴로운 체험 또는 점성술이 해석했다. 예찬 집단 전체가 거짓으로 꾸민 이런 뇌물을 통해서 영을 달래고 만족시키고 매수하도록 고안된 책략이었다. 그리하여 새롭고 확장된 세계 철학이 자라났고 다음 것들로 이루어졌다. 1. 의무 영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 적어도 중립상태로 두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들. 2. 권리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영들을 능동적으로 설득하려고 고안한 온당한 행위와 예식. 3. 진리 영들을 정확하게 이해함과 영들에 대한 태도, 따라서 삶과 죽음에 대한 정확한 태도. 고대인이 미래를 알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불운을 피하려 했다. 정은 재난을 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다. 이 시절에는 꿈이 예언으로 간주됐고 한편 일상적이 아닌 모든 것이 어떤 징조로서 고려됐다. 심지어 오늘날 문명화된 인종들도 징후나 표시 또는 발전하는 옛 유령 예찬 집단의 다른 미신적 잔재들에 대한 믿음으로 시달린다. 그토록 느리고 고통스럽게 진화생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사용한 이런 방법을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포기할 것이다. 6. 강압과 쫓아내기. 사람들이 유령만 믿었을 때에는 종교 재래식이 더 개인적이고 덜 조직돼 있었으나 더 높은 영들을 인식함으로 인해 그들을 다루는데 더 높은 영적 방법이 채택될 수밖에 없게 됐다. 영을 달래는 기법을 개선하고 정교하게 만들려는 이 시도가 그 영에 대항하는 방어책을 형성하도록 직접 이끌었다. 현세의 생애에 작용하는 통제할 수 없는 세력들 앞에서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으며 사람의 열등감은 사람 대 시공 우주의 일방적인 싸움에서 우열의 차이를 균등케 하는 어떤 보상하는 조정 방법 곧 어떤 기법을 찾으려고 애쓰도록 만들었다. 초기 예찬 집단 시절에는 유령의 작용에 영향을 주려는 사람의 노력은 달래기 곧 뇌물로 불운을 면하려는 시도에 국한됐다. 유령 예찬 집단의 진화가 악한 영뿐 아니라 선한 영도 있다는 개념으로 진보되자 이런 예식은 더 긍정적인 성질의 시도, 즉 행운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종교는 철저히 부정적인 상태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됐고 또한 행운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됐으며 곧 책략을 발명하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영의 협동을 강요할 수 있게 됐다. 종교인은 스스로 지어낸 영환각의 끊임없는 요구 앞에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서 있지 않게 됐으며 미개인은 영활동을 억제하고 영의 도움을 강요할 수 있는 무기를 발명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첫방어 노력이 유령을 대항하도록 인도했다. 시대가 지나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영들을 놀라게 하여 멀리 쫓아버리려고 많은 기법이 개발됐는데 그 중에 다음이 언급될 수 있다. 1. 시신의 머리를 잘라내고 무덤 속에 묶어둠. 2. 죽은 사람의 집에 돌을 던짐. 3. 시체의 다리를 제거하거나 부러뜨림. 4. 돌 밑에 묻음, 현대 노비의 기원 가운데 하나. 5. 화장, 유령으로 인한 재난을 막으려고 나중에 발명됨. 6. 시체를 바다에 던짐. 7. 시체를 방치하여 야생동물이 뜯어먹게 함. 유령은 시끄러운 소리에 당황하고 깜짝 놀란다고 생각했으며 고함치는 소리와 종소리 그리고 북소리가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내쫓는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고대의 방법은 죽은 사람을 위해 밤샘을 하는 곳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달갑지 않은 영을 내쫓기 위하여 악취를 뿜는 혼합물이 이용됐다. 영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허겁지겁 도망가라고 무시무시한 영들의 형상을 세웠다. 영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개가 감지할 수 있고 지저댐으로써 경고한다고 믿었으며 영이 가까이 왔을 때 수탉이 운다고 믿었다. 수탉 경상을 풍향기에 이용하는 것은 이런 미신의 잔재다. 유령을 대항하는 데는 물이 최고 방책이라고 생각했다. 성수는 다른 어떤 형태보다 우수했는데 사죄의 발을 씻은 물이었다. 불과 물은 모두 유령들이 지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믿었다. 로마인은 물을 지니고 시체 주위를 세 번 돌았으며 20세기에는 시체 위에 성수를 뿌리고 노지에서 손을 씻는 것이 여전히 유대인의 재래식으로 남아있다. 세례는 물로 하는 후대의 재래식 가운데 한 부분이었으며 원시 시대의 목욕은 종교 예식이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목욕이 위생 습관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람은 유령을 강압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종교 재래식 및 다른 풍습을 통해서 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애썼다. 쫓아내기는 어떤 한 영을 택하여 다른 영을 통제하거나 추방시키려는 것이었고 이 술책은 유령과 영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됐다.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라는 이중 심령술 개념은 한 매개체가 다른 매개체와 싸우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충분한 기회를 인간에게 제공했는데 어떤 힘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면 분명히 강한 영이 열등한 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원시의 저주는 낮은 계층의 영을 겁주기 위하여 고안된 일종의 강압하는 풍습이었다. 나중에 이런 관습은 적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 확장됐다. 더 오래된 사회관행으로 돌아감으로써 영들과 반신반인들이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래 지속됐다. 현대인도 똑같은 과정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일상 언어에서는 평범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지만 기도할 때에는 지나간 세대의 옛 어조, 소위 근엄한 어조에 의존한다. 이교리는 또한 신전 매용 행위 같은 성교의 성질을 지닌 많은 종교 예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설명해준다. 원시적 관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많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분명한 대비책으로 강조됐다. 그리고 단순한 정신을 소유한 이 사람들의 그런 모든 실행은 현대인이 난잡하다고 부르는 형태와는 전혀 달랐다. 그 다음에는 재래식에서 맹세하는 풍습이 생겼고 그 뒤를 이어 종교의 서약과 신성시되는 맹세가 곧 시행됐다. 이런 맹세 대부분은 고행과 자상 행위를 동반했으며 나중에는 금식과 기도가 동반됐다. 그 후에는 금욕이 틀림없는 강압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성욕을 억제하는 문제에서 특히 그랬다. 그리하여 원시인은 단호한 내핍 생활을 자신의 종교 풍습에서 일찍부터 발전시켰는데 마음 내키지 않는 영들로 하여금 그런 모든 고생과 궁핍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반응하도록 강압할 수 있는 재래식으로서 고행과 금욕이 효험 있다고 믿었다. 현대인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영들을 강압하려고 애쓰지 않지만 여전히 신격과 흥정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현대인은 여전히 맹세하고 나무를 두드리거나 손가락을 겹쳐 보이거나 침을 뱉으면서 어떤 진부한 말을 하는데 이는 한때 마술적 처방이었다. 7. 예찬주의의 본질. 도덕적 정서와 종교적 충성을 보존하고 자극하는 상징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예찬 집단 유형의 사회 조직체가 계속 유지됐다. 예찬 집단은 노련한 식구들의 전통으로부터 생겨났고 확립된 제도로서 계속 존재했으며 모든 가족마다 어떤 종류의 숭배 대상을 지니고 있다. 영감을 주는 모든 이상은 영존하는 어떤 상징 체계를 붙잡으려고 하며 즉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고 실현을 증대시키는 어떤 문화적 명시 기법을 추구하며 예찬 집단은 감정을 조성하고 만족시킴으로써 이런 목적을 성취한다. 문명의 여명기부터 사회의 문화 또는 종교적 진보에서 모든 매력적인 활동이 재래식 곧 상징적 예식 절차를 발전시켜왔다. 이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성장할수록 이를 신봉하는 자들을 더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예찬 집단이 정서를 보존하고 감정을 만족시켰지만 사회 개조와 영적 진보에는 항상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예찬 집단이 사회 진보를 늘 방해했음에도 도덕 표준과 영적 이상을 믿는 아주 많은 현대인이 어떤 적당한 상징도 곧 서로 밀어줄 어떤 예찬 집단도 소속될 만한 어떤 예찬 집단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종교적 예찬 집단은 만들어질 수 없으며 자라야 한다. 그리고 어떤 두 집단이든지 그 재래식이 권위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표준화되지 않는 한 동일할 수 없다. 초기 그리스도교 종파는 그때까지 생각해내거나 고안해냈던 어떤 재래식보다 가장 효과적이고 매력적이고 영구적이었지만 그 가치 대부분은 너무 많은 원래의 근본 교리가 파괴됨으로써 과학시대 동안 훼손돼 왔다. 그리스도교 종파는 많은 근본 개념을 상실함으로써 활력을 잃었다. 과거에는 종파가 신축성이 있을 때 곧 상징체계가 확장될 수 있을 때 진리가 급속도로 자라고 자유롭게 확대됐다. 풍부한 진리와 조정할 수 있는 종파가 사회 진행 과정의 신속성을 장려했다. 철학을 대체하고 이성을 노예 삼으려고 애쓸 때 무익한 종파는 종교를 타락시키는 반면 참된 종파는 성장한다. 결점과 불리한 조건에 상관없이 진리가 새롭게 계시될 때마다 새 종파가 생겨났으며 심지어 예수의 종교를 수정해서 진술하는 것도 새롭고 적절한 상징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현대인은 자신의 새롭고 확장하는 개념과 이상과 충성심에 맞는 어떤 상징체계를 발견해야 한다. 이런 향상된 상징은 반드시 종교생활 곧 영적 체험에서 발생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류 문명의 고등 상징체계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개념에 입각해야 하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강력한 이상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옛 종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으며 새 종파는 적용된 사랑에서 발생돼야 한다. 새 종파는 옛 종파처럼 정서를 조성하고 감정을 만족시키고 충성심을 증진시켜야 하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영적 진보를 촉진시키고 시공우주 의미를 증진시키고 도덕적 가치관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발전을 장려하고 개인에게 높은 유형의 종교 생활을 자극해야 한다. 새 종파는 현세와 영원한 세계 양쪽에 해당되는 곧 사회적이고 영적인 삶의 최고 목표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종파도 가정의 생물학적, 사회적, 종교적 의미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사회 문명의 진보와 개인의 영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 없다. 계속 살아남는 종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연구한 것을 상징해야 하며 늘 변하는 사회적 변질의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찬미해야 한다. 그 종파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아름다운 관계를 강화시키고 정말로 고귀한 좋은 가치 기준을 찬미해야 한다. 그러나 새롭고 만족스러운 상징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현대인이 집단적으로는 과학적 태도를 고집하고 미신을 피하고 무지함을 멸시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모두 신비를 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어떤 멋진 신비를 담고 획득할 수 없는 어떤 값진 것을 비밀로 간직하지 않는 한 어떤 종파도 살아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새 상징체계는 집단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의미 있어야 한다. 어떤 유용한 상징체계든지 그 형태는 개인이 자신의 독창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동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새 종파가 정지된 상태 대신 역동적 상태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현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인류의 진보에 정말로 값어치 있는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파는 재래식이나 표 또는 목표 같은 상징체계가 너무 복잡하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헌신 곧 충성심의 반응이 들어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종교마다 반드시 훌륭한 상징체계를 개발하고 그 신봉자들은 그런 재래식이 진부한 예식 절차로 구체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은데 정형화된 예식 절차는 사람을 속박하고 추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며 모든 사회적, 도덕적 및 영적 진보를 방해하고 지연시킬 뿐이다. 도덕적 성장을 지연시키고 영적 진보를 촉진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종파도 살아남을 수 없다. 종파는 구조물 뼈대요. 영적으로 몸소 체험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몸이 곧 참된 종교가 그 주변에서 자란다. 네바돈의 한 찬란한 저녁별이 제시했음.